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리시는 것처럼 내리게 하셔서 영적 곡식과 기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엄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다루시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훈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만한 자에게 내리는 벌은 그 개인에 대한 징계나 훈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통해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얻는 지혜와 지혜로운 자가 받는 지식은 모두 분별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같은 분별력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얻는 지혜를 원어로 보면 말 그대로 지혜롭다, 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혜는 삶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얻는 분별력, 즉 다른 사람의 실패와 징계를 통해서 삶의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더해지는 지식은 원어로 보면 친밀히 알다, 그리고 경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삶의 분별력을 뜻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에 지혜로운 자에게 더해지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분별력입니다. 이처럼 거만한 자에게 내리는 징벌은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모두 분별력을 얻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누군가가 실패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무엇을 배울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나쁜 것을 통해서도 얻을 것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도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고 주의 깊게 살피시고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현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악한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삶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투명한 것을 보는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악인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악한 것에 대해 거기서 맞는 보응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감찰은 악인에게는 환난을 주는 계기가 되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를 받는 기회입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감찰이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부르짖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에서 한 번,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서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고통 때에 그리고 괴로울 때에 도움을 호소하는 처절하고 절박한 울부짖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거나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서 큰 소리로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부르짖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 같은 소리이고 뒤에 나오는 부르짖다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에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해서 큰 소리로 요청할 때 들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 억눌린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우리가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웃의 절박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절박함에 무관심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이유 없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혹시 나의 귀가 이웃의 절박함에 닫혀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되고 긁어올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도울 작은 도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너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은밀한 선물은 뒷거래처럼 부패한 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관계 회복, 갈등을 잠재우거나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 사용되는 지혜로운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히 주어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품 안의 뇌물도 문자 그대로는 판결을 왜곡하거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은밀히 주는 부정한 대가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갈등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배려를 뜻합니다. 악한 거래는 끊어야 하지만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로운 행동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다투기보다는 양보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용서하며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화평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두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려운 이웃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앞길과 고시의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국내 해외 선교지를 보살피시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경재 권사님, 신성자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김호비 집사님, 김원재 집사님, 김형국 집사님, 강윤학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권마련 성도님, 그 외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성도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